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학교에 팟캐스트를 뚫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저는 뭐 이제 좀 아시겠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말주변이 좋지 않습니다. 말솜씨가 별로 없습니다. 말솜씨가 좋았다면은 이렇게 많은 원고를 쓰지 않겠죠. 네, 오늘은 되게 많아요. 네, 이렇게 많은 원고를 쓰지 않겠죠. 근데 아웃라인만 가지고 와서 그냥 막 해도 될 텐데, 네,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할 말을 다 씁니다. 네, 모든 말 그대로 다 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원고를 이렇게 잘 전달하면 좋겠는데 그걸 또 잘 전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 말주변도 없고 잘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잘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뭐 스피치 클래스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책장에 보면은 말 잘하는 법, 효과적으로 말하는 법 이런 것에 관한 책이 딱 한 권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는데 근데 그 딱 한 권 있는 그 책도 제가 산 것이 아니고 교인이 빌려준 책인데. 교인이 빌려준 책인데, 저도 아직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말은 어떻게 공감을 얻는가 라는 책이고, 서타이틀이 뭐냐 하면은, 테드 최고의 강의에서 배우는 말하기 비법입니다. 말은 어떻게 공감을 얻는가? 테드 강의에서 얻는 말하기 비법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올해는 좀 읽어보고, 주인한테 돌려주려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혹시 제 딜리버리가 조금 나아진다면은 그 책을 읽고 변화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말하기 비법은 그 책뿐이 저에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글쓰기를 특히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글을 잘 쓰는 유시민 씨의 글쓰기 책이라도 한번 읽어야 될지, 아니면은 또 있죠. 그 앤 라모트의 읽어야 되겠어요? 병학형 제가 보기에 제가 읽어야 되겠어요? 이런 거 좋죠. 막 이러고 있는데 앤 라모트의 글쓰기 수업이나 뭐 이런 책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이나 말은 모두가 언어입니다.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서 시작해서 실제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대부분의 그 부부들이 알고 있는 그 왜 한국의 연애 상담가로 유명한 그 김지윤 소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대화를 얼마나 잘하느냐,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무슨 그 자매들 베이비 샤워가 있었는데 베이비 샤워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뭐 그런 얘기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베이비 샤워 너무 뭐 재밌었어, 좋았어, 뭐 그랬으면은 거기 보면은 그 김지윤 씨가 딱 네 가지만 하라 그러잖아요. 진짜? 정말? 대박이다. 헐. 이것만 하라 그러잖아요. 예. 네. 혹시 그럼 해봤어요? 그죠, 형제? 해봤어요? 뒷말을 따라 합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경자매가, 베이비 샤워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진짜? 정말? 헐! 그런 거 해보셨어요?
헐까지는 안
해봤어요? 네. 뒷말 따라 하기 해봤어요? 진짜 좋았어. 그러면, 진짜 좋았겠다. 예, 네. 그쵸. 그러면, 그쵸. 따라하고 있어요?
네. 따라한 거였어?
처음에 어려워요. 좀 인내해줘야 돼요. 네, 좀 인내해줘야 되는데, 마지막 말을 따라해야 돼요. 그쵸? 알겠죠? 네. 내가 아파. 그러면, 진짜 아프겠구나. 이렇게? 내가 피곤해. 그러면은, 진짜 피곤하겠구나. 네? 그쵸? 내가 아파. 피곤해. 그러면은, 이러지 말고. 그쵸? 진짜 피곤하겠구나. 그것만 해도 대화가 굉장히 풍성해진다. 네, 이런 얘기죠. 이런 수많은 대화나 말 가운데에서 아마 가장 인내심을 요구하는 건 자녀들과의 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지만 어린 자녀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다 큰 대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저희에까지 아마 자녀와의 대화가 가장 쉽지 않은 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녀와의 대화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무엇보다도 자녀를 향한 아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정말로 무한대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끝없는 인내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대화할 때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에게 화내면 지는 거라고. 그렇죠? 화를 냈는데 하고 화내고 나서 막 후회할 때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아이들한테 진 겁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자녀들의 유치한 말,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또 차분히 설득해주고 설명해줘야 되는 것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 자녀나 혹은 대학생이 된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설명해주고 설득해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알지 못하는 폭넓은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엇인가 대화해주고 설명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영적 자녀와 같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제자들을 설득하시고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열정과 그리고 예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데 아직 제자들이 영적인 자녀들 제자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과 또 올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말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시며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라는 것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고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을 통해서 그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인내가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헨리 나우엔의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서 헨리 나우엔 책들이 사실 그렇게 두꺼운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먹으면은 정말 읽을 수 있는 아주 얇은 책들이 많은데 헨리 나우엔의 여러 책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작은 책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 작은 책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나게 할까라고 했을 때 헨리 나우엔이 그 작은 책에서 딱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붙잡고 계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캐레고리에 딱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성령님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에 있을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지금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실 것이라고 강조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우리 그 앞에 봤죠. 13장부터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그리고 빌립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부활하셨다가 하나님 아버지 곁에 가셨지만 언젠가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부활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지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19절 뿐만 아니라 저 뒤에 가가지고 28절 29절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8절 2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하는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요? 말하였다. 그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오게 될 완성될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종말이죠. 미래 나중에 future 나중에 벌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언젠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은 마치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따르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종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 합니다. 여러분 종말론 뭡니까? 마지막 때에 관한 겁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윤리라는 것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윤리라는 것, ethics,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윤리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썼던 라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관해서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이기 때문에 혹은 뭐 내가 미래에 10년 후에 내가 집을 살 것이기 때문에 집 살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흥청망청 쓰지 않잖아요. 내가 앞으로 집을 살 거니까 지금 내가 저축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 거에 결정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을 믿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조금 다른 기독교적인 윤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계속될 것과 없어질 것이 확실하게 나뉘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연속적으로 계속될 것과 그리고 지금은 그냥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질 것이 그것이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은 지금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게 뭘까요? 예, 설교가 없죠. 예, 제가 오늘 설교 온 거 길다 그랬더니만 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지금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설교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 그랬는데 무슨 설교가 있겠습니까? 설교가 없어질 것 같아요. 제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에는 뭐 쓰레기통이 없다. 그렇죠?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하는 이 일이 의미가 있을까? 과연 이것이 뭐 열매를 맺을 일일까? 아, 그냥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그냥 유슬리스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게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선 소중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나라에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겠죠. 그렇죠. 지금 이 땅 살아가면서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겪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연속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분적으로 있고 지금 우리가 그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계속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완전한 완전체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펠은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한다 그래요. 천국에 가면 뭐하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뭘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래에, 종말에 계속 될 것들 중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니? 인석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저는 천국에 가면 뭘 할까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계속 될 것들 중에서 정말로 뭘 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렇게 되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정말로 계속 하고 싶은 것, 정말로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사랑하고 지금은 미워할 때도 있고 지금은 사랑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 지금은 사랑하다가 또 아픔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계속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이웃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계속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형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건 미래에 벌어질 일입니다. 종말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우리가 조금 앞당겨서 지금 살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좀 앞당겨서 살 수 있습니다. 앞당겨서 살 수 있는 가장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교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당겨서 살 수 있는 그것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저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과연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첫 번째는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두 번째는 붙잡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어떻게 붙잡고 계시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에 대항해서 살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진부한 표현이죠. 아주 진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 대하여 거스르고 세상에 대해서 대항하고 살도록 하는 게 얼마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바로 앞에 17절에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설교의 포인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은 우리를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난주에 드렸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성령님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는 성령님이라는 것과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조금만 설교를 주의 깊게 들었던 분이라면은 지난주 설교 포인트와 똑같은데 이 부분은 줄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씀으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에 대해서 대항하도록 살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유진 피러슨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은 우리 삶의 하나님, 우리 삶의 진리와 정비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의 육신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의 영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진리와 정비례할 때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와 얼라인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강조하세요. 다시 그것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 제자들이죠.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네. 세상에는 왜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진리와 정비례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세상과는 반비례하죠. 네, 세상과는 아주 완전히 반대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함께 갈 수 없다. 성령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조금 더 강조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전체에서 19절에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27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30절에 아주 카운터펀치를 날리시는데 30절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세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30절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말씀하시고 있는 이 순간에 세상의 통치자,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지금 나를 잡으러 오고 있다라는 게 1차적인 의미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통치자 어둠의 세력이 나를 대적해서 악한 영의 세력이 나를 대적해서 나에게 거스리고 나를 대항해서 나를 잡으러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거스리고 대항해서 살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꼭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이 세상의 통치자, 언제라도 이 세상의 가치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만큼 세상은 강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힘주어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했을 때 그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지,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지, 내 앞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도, 차 타고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어, 그렇죠? 이런 수준의 그냥 진리에 따라 사는 삶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결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얼라인 되어 있다라고 만족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냥 그 정도로 뭐라 그래요, 순진하게 나이브한 수준에서 내가 진리와 함께 온라인 되어 있다라는 것을 되는 그 정도라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텍사스에서 목회하시는 맥스 루케이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맥스 루케이로 목사님이 목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하세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목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집에 오래된 선반을 좀 새로 뜯어내고 달아주시거나 혹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삐그덕거리는 식탁 다리를 좀 띄어내고 새로 좀 조여주시거나 예, 그 정도로 우리는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들어오셔서 그냥 선반 하나 띄었다 붙였다 식탁 다리 하나 고치고 하는 그 정도의 목수시가 아니, 목수이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이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이 벽을 새로 짓기로 새로 만드시기로 유명하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 있는 말씀을 적절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영적인 삶의 벽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건축해야 할 만큼 우리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바로 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22절 24절이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4장에 있습니다. 우리 겨자씨 식구들은 지금 3주째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3주째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에 가면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씨,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 씨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제가 뭐 또 지금 여기서 씨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맡겨주셨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기가 제자들이라고 합시다. 너희 여기는 저 바깥 사람들. 네.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고 있는데도 너희에게는 대충 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너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데 지금 여기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들어도 수수께끼로 들릴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창현 형제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과연 그런 식으로 운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이미 결정되었다. 저들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과연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씨 뿌리는 비유는 그게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는데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영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의 상태까지도 예수님이 컨트롤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말씀은 뿌리시지만 밭의 상태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유에서 말씀하신 저 바깥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은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제자들인 거죠. 그런데 저 바깥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 마치 너희 이미 선택받은 것 같은 너희 중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바깥 사람이 돼버리죠. 저 세상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는다라는 것의 그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흔히 압니다. 한쪽이 붙잡아도 한쪽이 노려고 하면 소용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도 여러분이 자꾸 놓으면은 성령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는 드러나시고 세상에는 드러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결정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을 거스르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과연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세상에 대항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대항해서 세상에 드러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도록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저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 겨울방학 때, 그때부터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기도원이라는 곳을 처음 갔는데, 동네 기도원이 아니라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산리 기도원에 갔습니다. 1980년, 81년 그때 갔어요. 그때 처음 갔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신 분. 순복음 오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산리 금식기도원, 순복음교회 저 갔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에요.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또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할 수 있나. 넓은 예배당도 있었는데 밤이 되니까 저희 전도사님이 기도굴로 데리고 가셨어요. 지금도 뭐 비슷한 게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무섭지 않대요. 영어로 스푸키하지 않대요. 근데 그때는 진짜 굴이었어요. 굴. 진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굴로 들어가서,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그냥 얼기설기 문으로 해놨는데 그거 너무 무서웠습니다. 교회 처음 다니는데 그런 데가 무섭잖아요. 예, 예수님보다는 귀신이 올까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후로 무슨 막 한월산 기도원도 가고, 뭐 그때는 그런 게 일반적이었으니까 여러 기도원에 수양회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나이 때, 우리 시대에 그 신앙생활 한 사람들 보면은, 요즘엔 찬송가를 많이 부르지 않지만 그런 찬송 있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막 열심히 부르면서, 부르는 정도가 아니죠. 막 이렇게 또 바닥을 치죠. 바닥 치라 그러니까, 전사님 치라니까 또 바닥을 치면서, 그러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90년대에 신학교를 다니는데 성령의 제3의 물결이라는 사역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Third wav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제3의 물결입니다. 소위 90년대에는 토론토 블레싱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토론토 공항 앞에, 토론토 에어포트 앞에, 토론토 에어포트 빈열드 교회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블레싱을 주셔서 거기서 막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일어나서 그게 캐나다와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당시 남가주에 있었던 여러 빈야드 교회들, 우리 빈야드 찬양 많이 했잖아요. 빈야드 교회들, 그 다음에 툴러 신학교에서 있었던 그 제3의 물결의 그 한 부분으로서의 어떤 치유 사역들, 그리고 예언 사역들, 어떤 그 굉장한 사역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유명하시던 1.5세 목사님이 그런 예언 사역을, 예언을 하는 거죠. 설교 시간에 설교 안 하시고 예언하는 겁니다. 아니요. 예. 네, 세워놓고 일어 세워서 예언하는 겁니다. 거기 막 가보자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네,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는 가까운 사람들이 권유하는 거라 한 번쯤은 사실 가봤어야 되는데, 예, 네,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소위 이야기하는 성령의 사역들, 뭐, I hope, 뭐 이런 것들 다 그 당시에 그 third wave 성령의 제3의 물결의 그 사역의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면은 됩니다. 아마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 뭐 방언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신가 보다. 그런 거 하면은 막 목사님한테 혼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은사가 더 이상 없다고, 은사가 중단되었다라고 믿는 은사 중단주의자는 아닙니다. 아직도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필요하다면 병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방언도 필요하면 주시겠죠. 신학교를 다닐 때 저와 친구 사역자 둘, 셋이서 한참 그 당시 그 방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끝나고 막 2시간인가 열심히 신학생들 특유의 비판적인 어조로 방언 사역에 대해서 막 열심히 토론을 한 다음에 지쳐서 집에 와서 저희 아내에게 오늘 이런 디스커션을 누구랑 같이 했다고 그랬더니만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포함해서 세 사람 중에 방언 받은 사람 있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방언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 경험도 못 해본 사람들이 뭘 이게 맞네 틀리네 그게 뭐네, 예, 마치 그거는 요세미티 한 번도 안 가보면서 아, 요세미티는 이래 저래 뭐 이런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죠. 99년 말 2000년 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교육부를 더 이상 사역하지 않고 대학부를 섬기게 됐습니다. 대학부 목사가 됐는데, 대학부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가 됐는데 그때 교회 전체가 되게 어려웠어요. 막 교회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 대학부가 잘 뿌리를 내려야겠다 그런 생각에 매주 교회가 좀 멀었는데 매주 주일에 그러니까 주중에 매일 올라가서 대학부 리더들과 이 그 교회 강단 위에 둘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위해서, 대학부를 위해서 거기서 되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같이 기도하다가 너무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아 이런 거구나, 참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방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소망을 주시기도 하고 확신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뭐 찬양집회 혹은 뭐 사역자들이, 목사들이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로는 impartation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이렇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아주 클리셰처럼, 그렇죠? 그냥 진부하게 그냥 그런 표현으로 듣고 해와서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치유와 성령의 회복. 우리가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어둠이 깊은 위에 있었다 그러죠. 세상이 혼란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곧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무리에서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리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뒤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하나님의 영은 무리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창조는 무질서와 평화가 없는 상태를 질서가 있고 아름답고 평안으로 바꾸는 첫 행위인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창세기의 시작은 요한복음으로 와서 요한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의 창조와 함께하신 성자 하나님. 그렇죠?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태초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렇죠. 무질서를 창조로, 죽음을 생명으로, 그렇죠? 불안함을 평안으로 그렇게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는 치유하시는 성령 하나님, 무질서를, 불안을, 죽음을, 질서와 생명과 평안으로 바꾸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치유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은사나 구체적인 어떤 뜨거움이나 구체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생명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갈색한 그것을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죠. 그 통로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부들, 여러분들이 진짜로 아끼는 커피잔, 여러분들이 진짜로 아끼는 그릇, 여러분들이 진짜로 아끼는 접시가 깨졌을 때 정말 마음이 슬프죠.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아끼는 건데 정말 그것이 깨지면, 실수로 깨지면, 특히나 남편에게 정말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깨버리면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라는 건 뭡니까? 죄라는 것은 정말로 아끼는 게 깨진 상태예요.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깨졌을 때 우리는 비극적이라고 너무 슬프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깨진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 죄된 상태, 힘들고 어렵고 아픈 그 상태를 다시 치유해주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을 말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나는 샬롬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내가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세상은 그 아무것도 깨어진 상태를 다시 붙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렇죠? 생명의 상태로 다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임재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성령의 치유와 회복을 찾지 마시고 다른 어떤 그 무엇을 찾지 마시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말씀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대항하여 거스러 살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고 기억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